창세기 104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6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 있는 예언에 언급된 그의 열두 아들들 중 마지막 무리인 요셉과 베냐민으로 구성된 무리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는 항상 함께 무리지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우리는 장막 주변의 열두 지파들의 배열, 즉 동편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남편의 누벤과 시므온과 갓, 서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북편의 단과 아셀과 납다리를 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오직 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이 그들입니다. 유다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먹이기 위한 모든 풍성함을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베냐민은 승천하시고 높이 올리우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슬픔의 아들을 뜻하는 베논이라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을 뜻하는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표합니다. 누벤은 장자였지만 그의 더럽힘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정 아래서 유다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베냐민이 없다면 야곱의 열두 지파의 역사와 의미는 아무런 결론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역사에 관하여 적절하고 온전한 결론을 제공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누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죄인들이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죄인들로 시작함을 보았습니다. 누벤은 정욕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정욕과 분노가 가득한 죄인들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유다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뒤에 납달리가 놓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암사슴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납달리로 끝난다면 좋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결론을 위하여 요셉과 베냐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죄인들로 시작됩니다. 결국 이 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지닌 레위와 왕권을 지닌 유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을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누벤들과 시므온들이었지만 레위들과 유다들과 납달리들로 변화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요셉과 베냐민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의미심장한 방면들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한 사람의 두 방면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으며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여섯 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와 먼저 결혼하였습니다. 라헬의 하녀와 레아의 하녀에게서도 자녀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열 명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생이 없었습니다. 라헬이 겨우 요셉을 낳자 요셉의 이름은 또 다른 한 아들이 더해질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 자신 안에서는 완성이 없었음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요셉의 완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당신은 요셉과 베냐민이 한 단위로 함께 배열됨을 볼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으며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그 땅의 두 배의 분깃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므낫세 지파는 땅의 두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았으며 다른 반은 서편에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순서에 있어서 서로 가까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두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마지막 쌍이었습니다.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 배후에 진을 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의 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장막의 앞에서 앞선 지파였지만 요셉은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리의 중요한 방면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요셉은 매우 신실하였으며 절대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최초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포함하여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행위에 있어서 절대로 완전하였습니다. 요셉은 전부 승리를 거두었던 까닭에 완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은 요셉을 힘찬 수소에 비유합니다. 그는 사나운 사자나 이어받은 늑대가 아니라 힘찬 수소입니다. 수소인 요셉에게는 두 뿔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뿔로 요셉은 사람들을 땅끝까지 전부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승리 안에서 강함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완전하여 승리를 거둔 까닭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요셉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는 모든 것으로 더불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늘부터 땅까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열 가지 항목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온 우주가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무릇듣는 이리로 묘사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처가 베냐민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있는 야곱의 예언은 충만한 우주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거처로 끝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끝은 그 온전한 발전을 위하여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에 관하여 샘 곁에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은 열매 무성한 나무 곧 샘 곁에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요셉은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입니다. 물론 이 아들은 한 나무의 가지입니다. 요셉이 가지, 아들이라면 열매 무성한 나무는 야곱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 이전에 누구도 열두 아들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식이 매우 많았음을 뜻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으며 이삭은 이른바 부르심받은 족속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집니다. 이 명칭은 또한 삼일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며 야곱의 하나님은 그 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 사람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 방면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일 하나님의 셋은 하나 안에 셋입니다. 야곱은 삼일 하나님의 셋째인 그 영의 오심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으며 아들은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우리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을 만진다면 앞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자식이 많은 사람인 야곱은 산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무성한 나무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체인신 그리스도는 산출하는 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열매가 무성합니다.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우리는 이 나무의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뻗어 나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가지라 불리웁니다. 성경은 깊고 심오하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무라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그분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체인인 그분은 나무이시지만 하나님의 뻗어나옴이신 그분은 가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 또한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뻗어나옴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뻗어나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나무의 가지는 나무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열매 무성한 아버지 야곱의 부분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해서 요셉은 열매 무성한 하나님의 뻗어나옴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였습니다. 22절은 요셉을 샘 곁에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도 하나님이요, 샘도 하나님이요, 만물이 하나님입니다. 열매 무성한 나무의 예표인 야곱은 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나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있다면 나무는 열매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열매 무성함이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샘으로부터 나오는 이 나무의 모든 풍성을 뻗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음. 이 열매 무성한 나무의 가지인 아들에게는 담을 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49장은 비유적인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정원과 담과 담 안쪽의 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의 큰 가지에는 많은 작은 가지들이 있으며 이 작은 가지들은 담을 넘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이것은 야곱이 담을 넘어 밖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좋은 땅에 제한되지 않았지만 좋은 땅의 한계를 넘어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애굽으로 담을 넘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요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한하는 담을 넘어 확산되고 계십니다. 담이 요셉의 확산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큰 가지의 뻗어감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요셉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의 요셉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요셉은 담을 넘고 있는 많은 작은 가지들을 소유합니다. 이 작은 가지들은 모든 제한들, 예를 들어 가족의 제한, 학교의 제한, 반대 제한을 넘습니다. 그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요셉의 가지들은 그것을 넘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가지들을 통하여 담을 넘으실 것입니다. 활 쏘는 자에게 학대받음. 23절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의 형제들은 활 쏘는 자처럼 그를 공격하며 그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들이 그 아버지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찾아가도록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그들은 사실 그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 그들은 그를 잡았습니다. 그의 활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있음.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이기고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4절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활이 견강하고 그의 팔이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어 강하고 재빨랐으므로 요셉의 형들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의 이 전능자는 야곱의 목자요 그의 반석이셨습니다. 야곱은 그를 돌보아 줄 목자가 있었으며 그가 설 수 있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와 이 반석은 야곱의 전능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이 전능자를 통하여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전능자에게 복을 받음.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며 전능자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25절은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49장 25절부터 26절까지에 언급된 축복들과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언급된 축복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10가지 방면에 속하였음을 봅니다. 첫째, 그는 하늘의 보물들로 복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늘의 보물들의 복에 속한 몇 가지는 비와 눈을 포함합니다. 둘째, 그는 이슬로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그는 지하에 있는 깊은 바다의 축복으로 복받았습니다. 이것은 샘과 분천과 땅 아래 물들을 가리킵니다. 넷째, 그는 태양이 결실케 하는 귀한 열매로 복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섯 번째로 축복으로서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와 교회를 예표하는 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결실케 하시며 어떤 보물들은 교회가 자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여섯 번째 축복은 옛 산의 상품물이요, 일곱 번째 축복은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모든 것이 포함되며 땅 아래 대양을 포함하여 하늘로부터 땅까지 공간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 축복은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을 포함합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금과 은 같은 광물을 포함합니다. 아홉 번째 축복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태의 복은 아이를 낳는 것을 위함이요, 젖먹이는 복은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산출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생명에 속한 유일한 축복입니다. 열 번째 축복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실 것임을 볼 것입니다. 모든 가시떨기는 보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셨지만 영원히 그분은 새 예루살렘의 보석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요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 안에 포함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분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나서 당신을 남겨두고 떠나가 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많이 주셨지만 결국 그분은 그분의 궁극적인 축복, 즉 그분의 거하심을 주십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거하심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의 유업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전체에서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유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유업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이 그분에게로 갑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만물이 아들에게 주어졌음을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간과 시간과 생명에 있어서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유업이요 그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이 모든 축복들을 물려받기 위해 그분과 연합합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나 왕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영혼까지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생명이 산출하고 양육하는 모든 방면들이 그리스도께 주어진 축복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된 분이셨습니다. 분리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또한 나시린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어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안에 있는 그 형제들로부터 분리된 최초의 나시린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참 나시린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보통 사람들과 분리되셨던 분 나시린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 분리되신 분이 온 우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주적인 축복은 그러한 나시린의 정수리에 주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첫 수송아지 같으며 그의 뿔이 들수의 뿔과 같음. 신명기 33장 17절은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강아지가 첫 수송아지 같았습니다. 이 수소에게는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이요 다른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이 두 뿔로 그 수소는 열방을 땅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열방을 밀어붙이는 두 뿔이 있는 강한 수소이십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 강한 수소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너시아와 다른 열국들아 너희 멋대로 퍼져나가지 말라. 나는 너희를 땅끝까지 밀어붙일 테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9장은 죄인들로 시작하여 만유를 유업으로 받고 온 땅을 이어받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전체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많고 승리를 거두며 극도로 축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땅 위에 사람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으로 충만하십니다. 수세기 동안 추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남쪽 지중해로 확산하려고 애써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만에 이르려고 시도하였을 때 영국은 그들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다에 이르기 위해 극동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그 후에 그들은 태평양까지 만주 철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일본이 그들을 물리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러시아인들은 지중해와 홍해를 관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숨은 의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좋은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강한 수소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뿔을 가지고 오셔서 러시아인들을 다시 북쪽 지역으로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러시아인들이여 너희의 운명은 추운 지역에서 사는 것이다. 영원히 내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된 지중해로 내려오려 애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강한 수소는 러시아인들과 다른 열국들을 극도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국제관계의 중심은 중동이며 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으로 확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강한 수소인 요셉은 만만의 에브라임과 천천의 므낫세와 더불어 와서 열국들을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분은 지중에서 사라지라. 내 지역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다. 너희는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냐민에 관하여 물어뜯는 일이. 이제 우리는 베냐민에 관한 두 가지 주요 항목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물어뜯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갈기갈기 찢는을 의미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구절의 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심하였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적극적인 것 같지만 일이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일기는 사자이실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십니다. 물어뜯는 일이인 베냐민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이에 대한 언급은 적극적이며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즉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하여 빼앗은 것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기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 분, 즉 그분의 원수를 먹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곁에 거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심. 베냐민에 관하여 말할 때 신명기 33장 12절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곁에 라는 말은 베냐민이 주님의 이웃일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주님의 이웃에 거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웃에 있으므로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곁에 거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주님이 베냐민을 날이 마치도록 감싸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유다의 영역에 위치해 있지 않고 베냐민의 영역 안에 위치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지도를 잘 살펴본다면 당신은 베냐민의 영역이 남쪽을 향하여 두 어깨를 가지고 위치하며 베냐민의 이 양 어깨 사이에 주님의 거처인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거처는 주님이 그분의 장막으로 영원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바대로 베냐민을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 덮개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처인 교회 또한 교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덮개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그 첫째는 죄인이었으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었지만 성경의 끝인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 모두는 베냐민, 즉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이 내가 요셉과 베냐민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합당한 결론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만유를 포함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며 베냐민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 중에 거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께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영역입니다. 이 새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부여되는 축복의 부분일 것이며 이 영역 내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과 베냐민의 인생을 통하여 묘사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인지 압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누벤이나 시므온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 안에는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처인 요셉과 베냐민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요셉과 베냐민만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적으로 그분의 축복 아래에 있을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거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관한 기록인 성경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려받은 우주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누브엔에서 베냐민까지 죄인들에서 하나님의 거처까지를 모두 거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상징이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상징입니다. 오늘 교회들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날 것들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축복의 미리 맛봄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요셉들과 베냐민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